미월 책임 뉴스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가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역량을 사용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존재론적인 위협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화상연설에서 그 누가 우리의 악기를 막거나 우리나라와 국민의 위협을 야기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하며 작전은 사전에 세우는 목적과 계획들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군사작전의 주된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잠재력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에 머물도록 하며 국가주의 세력의 배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 외에 이미 독립국인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분리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대피소에 피난 중인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부인하며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며 당사국들이 정전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여러 핵심 쟁점들에 대한 외교적 진전의 요소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행위를 멈추고 당장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탁자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이래 생지옥에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학교, 아파트 건물, 대피소 등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체계적인 폭격이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약 천만 명이 주거지 또는 나라를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옹호하기 힘들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군이 포위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수주간 저항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설사 함락되더라도 도시나 거리, 주택을 하나씩 점령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며 조만간 무대는 전장에서 평화협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간의 유럽 방문 중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부 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와 폴란드 방문 중 동맹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동유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맹들과 장기적 관점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주둔 태세 재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 대륙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것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전쟁은 쉽게 또는 신속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서방 진영은 단결했으며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단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가 그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둔 잠재적 대응에 대해 동맹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발판이 된 벨라루스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서의 미국과 나토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벨라루스가 이미 참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방송에 벨라루스가 참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러시아 등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개월간 20건이 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회원국들의 국내 탈북민들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할 수 있게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조직 등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해커 조직이 러시아 해킹 범죄 조직과 연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All I can say generally is that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have been manifest in the world and they work with all kinds of cyber criminals around the world.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전 세계에 드러났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사이버 범죄자와 협력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질문에 대해 오늘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해킹 조직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일반적인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명시한 것이 주목됩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15일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에서 발간한 사이버 범죄 운영, 북한 해커들의 글로벌 지하 조직과의 연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해커 조직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 지하 조직과 연계한 사이버 범죄 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 보안업체 인테 471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트릭봇 간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통합 예산안에 북한 정부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8일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기술 탈취, 정보 무기 시스템 침투, 공급망 혼란,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 미국의 이점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단호하며 끊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검찰이 암호 화폐를 이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최대 6년 6개월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위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과거 한국을 이용해 북한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은 북한의 무단 입국해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그리피스 씨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8일 미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선고 제안서를 통해 그리피스 씨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북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 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란 점 또한 미리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이달 초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의견문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4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북한을 여행하기로 한 내 결정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지금의 나를 놀라게 한다며 방북을 후회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인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에 정해진 형량 범위가 63개월에서 78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이 희망한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무거운 형량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 최종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인 재판부가 어느 쪽의 의견을 더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이날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한국을 이용해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 씨를 도운 한국인 조력자들의 존재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방북을 약 1년 앞둔 2018년 6월 CCO로 명명된 한국의 사업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일종의 연결망 구축 추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이 한국연락책은 얼마 후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가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지원에 개방적이라면서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연락책은 같은 해 7월 이메일에선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북한 노드 구축 아이디어가 고려됐지만 북한 개성공단은 현재로선 물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면서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잠시 미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 8월 그리피스 씨는 미상의 인물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더리움 화폐 1이더를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 씨는 개인 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북한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북 전후 그리피스 씨가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서도 그리피스 씨 등이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에 노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비트코인보다 다른 암호화폐를 더 많이 훔치는 이유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미국 사이버 보안기업 코펜스의 아론 히그비 공동창업자가 밝혔습니다. 히비그 공동창업자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히그비 공동참여자는 또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가 꾸준히 오름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움직임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희급이 공동 창업자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올해 초 뉴욕의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얼리시스가 북한과 관련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습니까?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중 58%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였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동안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노리던 것에서 벗어난 거죠. 제가 그것에 흥미롭게 느꼈던 이유는 그게 완벽하게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왜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실제로 추적하고 법을 집행하기에 가장 쉬운 통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보다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북한 해커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얻고 싶어 합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가운데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또 어떤 돈으로 환전되는지가 투명하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유통량이 적지만 추적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른 가상화폐로 옮겨가는 거죠. 이후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북미나 영국, 호주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된 다른 거래소를 찾아 그들이 원하면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해킹에 있어서 북한은 이미 상당히 발전했고 비트코인이 이 돈 세탁에 꼭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 거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도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메인, 즉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도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저장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그 도메인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이 사라지기 전까진 말이죠. 각국 정부가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이들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실제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과 새로운 유형의 지급 방식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하려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하나 필요합니다. 명목 화폐를 다루는 중앙화된 거래소는 규제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싱가포르의 바이비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 해커뿐 아니라 돈 세탁을 원하는 많은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이러한 거래소를 이용할 것입니다. 규제당국에게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거래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와 기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데요. 돈 세탁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런 거래소에서 규제받지 않는 또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몇 번 거친 후 추적을 어렵게 한 뒤 거액의 암호화폐를 장외거래 브로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명목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북한 해커들도 이런 장외거래 브로커들을 찾아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해커들이 그 브로커들을 접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추측만 가능한데요. 온라인 채팅으로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대화 방식이 많으니까요. OTC 브로커를 통해 명목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상업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브로커가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매개자로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북한 해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실제 명목 화폐로 바꾸지 않고 고가품이나 사치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 거죠.
북한 해커들이 앞으로도 규제를 피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훔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단계를 거쳐 돈 세탁을 하거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그냥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140% 이상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세계 통화 기준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세탁은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물론 그런 날이 오면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더 양지로 나온다는 점은 있습니다. 해커들이나 돈 세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모든 세계 정부들이 협조하고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 코펜스의 아론 히그비 공동 창업자로부터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부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 제재로 맞서면서 지난 3개월간 20건을 넘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첫 독자 제재를 부과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9개 기관과 개인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며 올해 1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 러시아 회사 등 8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이달에는 5건의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던 독자 대북 제재가 지난 3개월 만에 22건이나 쏟아지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52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미북 첫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13건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에는 26건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20여 건의 제재가 부과된 건 한층 고조된 워싱턴의 대북 압박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기간 내 20여 건의 대북 제재를 부과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동안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월 독자 제재 발표 당시 제재 대상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리엔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들로 이들에게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발표된 세 번째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당시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더 가속화되고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회사와 개인,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노력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 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할 일이 더 있고 더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달리 각국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건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9,1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분석회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도화된 세탁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는 북한이 지난해 8월 거래소 해킹으로 훔친 9,1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돈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회사는 이날 내놓은 2022년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현금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승인받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거래소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 이른바 월렛의 일부에 접근했습니다. 이 미승인 사용자는 접근한 가상화폐 지갑들에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표준을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화폐 67가지를 대량으로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들은 북한 정권을 대신해 일하는 해커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해커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67가지 가상화폐 중 상당수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해 다른 이더리움과 섞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새 이더리움과 기존의 이더리움을 섞을 때는 자금을 잘게 쪼개 다른 거래와 섞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믹서가 이용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이더리움이 어느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섞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에 또 다른 비트코인과 합쳐 새로운 가상화폐 지갑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가상화폐는 지폐 등 명목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아시아의 한 거래소에 예치되면서 약 9,135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자산이 세탁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북한 정권은 최종적으로 현금에 접근이 가능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분석한 체인얼리시스의 에린 플란트 선임 조사국장은 이런 활동에 북한이 연루된 것이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가상화폐는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선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활동은 모두 북한과 연계된 국제 해킹 그룹 라자루스에 의한 것으로 채널리시스는 파악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채널리시스는 지난 1월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2021년 7번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회사에 침투해 3억 9,50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쳤습니다. 이 금액은 5억 2,2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고, 전년도인 2020년에 비교하면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5년간 해킹한 가상화폐는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체인얼리시스는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공식 공급한 정제유는 약 9만 2천 배럴로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1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북 반입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약 9만 1,9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 나라들이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매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나라들로부터 해당 수치를 전달받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중국 공급분이 빈칸으로 남아있다가 최근 올해 2월까지의 보고 내용이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대북 정제유 공급처인 러시아가 지난해 줄곧 0이라고 보고한 만큼 중국이 보고한 9만 1,900배럴은 2021년 공식 보고된 대북 정제유 총 반입량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18% 수준입니다. 앞서 전년도인 2020년 유엔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14만 8천 배럴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보고한 양은 4만 2천 배럴, 러시아 보고량은 10만 6천 배럴입니다. 2020년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중국의 두 배를 넘어섰지만 러시아는 2020년 10월부터 0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유엔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46만 배럴로 상한선에 거의 근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국경 봉쇄로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히 감소했던 것처럼 정제유 반입량도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가 실제 북한으로 반입된 유류의 총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선박간 환적이나 국경지역 밀수를 통해 확보하는 유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 같은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지난 17일 하원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극단적인 국경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탄과 군수용품 등 금지된 물품을 수출하고 정제유 등을 불법 수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9일 하원군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선박간 환적과 해외 선박에 의한 보고되지 않은 직접 운송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국경과 항구 봉쇄와 북한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 반입된 정제유가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고의로 혹은 알지 못해서 보고하지 않는 비공식 유입량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 반입된 9만 2천 배럴 정도는 보통 유조선 5척에서 10척 분량으로 추산하며 실질적으로 북한항을 드나든 유조선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보고되지 않은 더 많은 유조선 수송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VOA가 북한의 불법 유류 획득 정황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는 북한 남포항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북한에는 유류 반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남포항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는 지난 하반기 동안 최소 유조선 14척이 드나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도 무역과 경제 활동 재개를 시도하면서 유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유류 구입 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한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이현승 원코리아 네트워크 워싱턴 지국장은 중국 당국이 실제 수출한 양보다 훨씬 적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불법 환적 거래량 등을 포함하면 50만 배럴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국경이 아무리 봉쇄됐다고 해도 국경에서 밀수로 진행되는 연유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선박들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운항을 해서 중국의 항구에 입항을 해서 연유를 가져가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환정, 해상에서 진행된 불법 환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다 사실 합치게 되면은 유엔이 지정한 50만 배를 가까이에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국장은 앞으로 불법 환적 증가는 물론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직접 입항해 정제유를 운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 자금력도 각종 제재 위반을 통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중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 근로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에서 나온 IT 인력들이 수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킹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자본들이 최소 2-3억 달러의 자본이 되기 때문에
한편 중국은 북한에 올해 1월 정제유 1,800배럴을 2월에는 6,200여 배럴을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회원국들의 국내 탈북민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할 수 있게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세 프란스 케아리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21일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office has continued to lay foundations for future accountability with respect to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 범죄에 이를 수 있는 사례를 비롯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탈북민 면담을 통해 특정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한 조치로 탈북민 규모가 급감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한 탈북민은 63명에 그쳐 1,000명가량이 국한 2019년과 대조적이란 지적입니다. 캐리스 부대표는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정보 수집 위임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회원국들은 특히 최근 입국한 해당 국내 탈북민들에 대해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형태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urge relevant member states with SKPs on their territory to ensure full and unhindered access for OHCHR to them.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유엔 인권기구에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유엔 난민기구에 한해 제한적 접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협력을 우선시하는 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여 동안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탈북민 조사에 제한적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한국 정부에도 완전한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케레스 부대표는 이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상기하면서 회원국들은 국제인권법, 난민법 의무에 따라 탈북민들을 송환 위험으로부터 전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기구가 정보와 증거 저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중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이들 단체의 관련 국제법과 면담, 증거 보존 기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의지가 없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임시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비슷한 메커니즘 설립 등을 통해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국제공동체의 의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다른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ember states should also consider supporting complementary approaches at national levels.
여기에 관할권과 보편 관할권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진행되는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 민사 소송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리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한반도가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북한 내 인권 침해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책임 규명에 대한 권리가 충분하고 시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우선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이사회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의회 의장은 케리스 부대표 발언에 이어 북한에 5분간의 발언권 기회를 줬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관련 회의엔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상호 대화에 불참하거나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이번 보고는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할 것을 권고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이날 VOA에 올해는 구두로 보고했으며 내년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리타 프렌치 국제인권대사는 2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국경 봉쇄를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border restrictions in response to COVID-19 have now been in place for over 2 years, severely hampering UN agencies' ability to access and support the people of North Korea.
프렌치 대사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제한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유엔 기구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과 지원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인권 기록에 관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방해 없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렌치 대사는 영국은 인권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관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고립을 선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Ce que nous savons déjà tous, le régime nord-coréen viole de façon systématique les droits et les libertés fondamentales de ses citoyens. Il les isole, les réduit au silence, contrôle leur.
에마뉘엘 라스토셰 제네바 주재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끊은 정권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재앙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내 계층에 지원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즉각 유엔기구 직원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DPRK's prolonged and strict COVID-19 measures have exacerbated an already critic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t is vital that the DPRK reviews its COVID-19 measures.
타인 베르히 스미스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장기화되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가뜩이나 심각한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이 코로나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 전체가 완전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립을 선택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유지가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프 로치 제네바 주재 호주 부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권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대신 계속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하는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치 부대사는 호주는 적절한 경우 대북 제재 면제를 지지하지만 북한이 제재가 부과된 데 대한 이유를 해소하기를 거부하는 한 광범위한 제재 완화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로 외국인 납치를 꼽으며 조속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s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is one of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s of grave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affects our sovereignty.
혼세이 코조 제네바 주재 일본 부대사는 납북자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며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마이클 메이어 제네바 주재 1등 서기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6년 전과 비교해 악화했다는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전 세계 대유행 기간 동안 철저한 고립을 선택한 북한 당국은 이제는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제안에 북한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니콜라스 클로터버그 제네바 주재 1등 서기관은 북한은 국제백신연합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과 이를 위한 국제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보건 등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 백신 6천만 회분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22일 입수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결의와 비교해서 일부 단어와 표현을 삭제하거나 추가했을 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했다고 우려한 것처럼 긍정적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자행됐고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충분한 식량,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퀸타나 보고관과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유엔 총회와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 허용 등 정보 접근 자유의 권리를 강조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의안은 또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오랜 시간의 고통, 북한 정권이 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수많은 정보 소통 요청에 대해 북한 정부는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면서 테스트와 치료, 백신 개발과 생산, 공정한 조건을 가속화하는 체제, 코로나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또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각 개인의 필수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공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에 따라 국제인력의 입국과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물품의 우선적 수송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총 6개 항 9차례에 걸쳐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촉구하면서 국제법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이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주 제네바 유럽연합 관계자는 20일 VOA에 결의안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뒤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곧 공동제안국을 포함한 결의안이 공식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안 문구는 채택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결의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 22개국, 반대 7개국, 기권 19개국으로 통과되었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6도. 남포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3도, 최고 15도. 신의주 구름 많고 최저 2도, 최고 13도. 강계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3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는 14도입니다. 함흥입니다. 구름 끼고 최저 1도, 최고 18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8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0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는 10도. 선봉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는 영하 2도, 최고는 7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7도, 최고는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고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오전 오후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역에 흐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고 먼 바다 역시 오전 오후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역량을 사용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존재론적인 위협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화상연설에서 그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거나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위협을 야기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하며 작전은 사전에 세운 목적과 계획들에 따라 철저하게 실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군사작전의 주된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잠재력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에 머물도록 하며 국가주의 세력의 배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 외에 이미 독립국인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분리시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대피소에 피난 중인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부인하며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며 당사국들이 정전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여러 핵심 쟁점들에 대한 외교적 진전의 요소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행위를 멈추고 당장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탁자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이래 생지옥에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학교, 아파트 건물과 대피소 등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체계적인 폭격이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며 약 1,000만 명이 주거지 또는 나라를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옹호하기 힘들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군이 포위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소주간 저항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설사 함락되더라도 도시나 거리, 주택을 하나씩 점령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며 조만간 무대는 전장에서 평화 협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간의 유럽 방문 중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와 폴란드 방문 중 동맹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동유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맹들과 장기적 관점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주둔 태세 재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 대륙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것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전쟁은 쉽게 또는 신속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서방 진영은 단결했으며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단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가 그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둔 잠재적 대응에 대해 동맹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판이 된 벨라루스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미국과 나토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벨라루스가 이미 참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방송에 벨라루스가 참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또 벨라루스 정권에 반대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벨라루스의 전투 부대들이 빠르면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벨라루스의 참전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다른 나라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지정학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의 정보 담당 관리는 CNN 방송에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